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오는 월요일 25일은 세계인들의 명절인 성탄절이죠. 가족과 함께 선물을 풀어보고 음식을 나누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성탄절이 이 미국인 청년만큼 특별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2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형과 성탄절을 맞이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미국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타일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지금은 빈센트로 불리는 이 흑인 청년은 20년 전 이 생모의 가정 형편 때문에 현재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의 미국인 부모가 친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줬고 최근 친가족을 찾을 근거가 되는 유전자 검사 자료를 아들에게 줬는데요. 이 청년은 검사를 시행한 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신과 혈연지간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알게 됐고 이 형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으로 찾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신이 내 형인 것 같다. 내 생모의 이름은 션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 형이란 사람의 반응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세상에나 네 원래 이름을 기억하니 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청년은 형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지만 형은 어릴 때 헤어진 동생을 늘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년은 형과 생모, 그리고 동생, 형수, 그리고 기막히게 예쁜 조카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두 형제가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도 알게 돼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들은 지금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채워갈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성탄절이 되겠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오늘은 성탄절 노래로 채워볼까 하는데요. 자, 케니 로저스의 A Christmas Song 들어보시죠.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to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esame Street. 노랗고 커다랗고 코가 크고 늘 상냥한 큰 새, Big Bird. 과자를 개걸스럽게 해치우는 파란 쿠키 몬스터. 동그란 눈에 몸에 털이 달린 빨갛고 귀여운 엘모. 미국의 인형극 세서미스트리에 출연하는 등장인물들인데요. 미국의 어린이를 위한 텔레비전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무대가 되는 가상의 거리 이름이 세서미스트리트입니다. 세서미스트리트는 미국에서 어린이 교육을 위해 개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각국에서 방영되고 있고 1969년 미국에서 처음 방송된 이래 40년 이상에 걸쳐서 14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세서미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전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어린이들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시리아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얻고 있는데요. 미국 자선단체 맥아더 재단은 비영리 교육단체이자 세서미 스트리트 제작사인 세서미 워크숍과 국제구조위원회 IRC의 중동 난민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와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등의 상황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데요. 읽고 쓰고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한편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 감정 능력도 개발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며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서미 워크숍과 국제구조위원회는 취약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 교육 양육을 돕는 한편 학교와 타가소 등 지역사회에 아동개발센터를 설립해 동화책과 영상교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Less Peaceful 2018. 지난달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지고 같은 달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은 26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앞서 10월엔 라스베이거스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59명이 무고하게 숨졌습니다. 사건의 동기가 테러리즘의 범주에 들면서 미국인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덜 평화로울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퀴니피엑 대학교가 실시한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3%가 올해보다 내년이 세계가 덜 평화로울 것으로 예상하는 걸로 조사된 겁니다. 미 퀴니피엑 대학이 지난 13일에서 18일 유권자 1,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만이 내년에 세계가 더 평화로울 거라고 답했는데요. 총기 규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나타났고 의회가 총기 폭력을 줄이는데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답도 67%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은 48%, 찾아낼 수 없을 거란 전망은 41%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유권자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4%가 매일 잦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도 자신의 평화를 해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조사 결과가 2001년 9.11 테러 직후보다도 2%포인트 높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응답은 52%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8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각국 장관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보다 대북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5일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는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와 동맹관계 강화 등이 대응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30곳이며 무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에 달한다고 그랜트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보좌관은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릴 수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북한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일자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수 있었던 건 크게 개선된 분석 기법과 북한의 취약한 인터넷망 때문이라고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이버 방어협력센터 대사가 밝혔습니다. 기어스 대사는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 이런 공격에 나선 걸로 보인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북한군 초급 병사가 또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 들어 이번이 네 번째로 일반 주민까지 합하면 15명에 달하는데요. 과거 휴전선을 통해 망명한 북한 군인과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젊은이들이 북한에 늘고 있는 게 한국 망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맹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지난 18일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내용 가운데 북한 문제 역시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정리를 했었죠.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 북한 문제 초점을 맞춰볼 텐데 일단 그 국가안보 전략이 뭔지 누가 만들고 목적이 뭐고 미국의 정책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루두루 일단 그 정의를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 그 행정부마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한 건데요.
네.
약 50페이지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68페이지의 그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
이전 국가안보 전략은 오바마 행정부 때 나왔었는데요.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나온 거죠.
네.
그리고 2015년 이전에 국가안보 전략은 2010년에 나왔습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 한 번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누가 쓰나요?
우선은 쓴 주체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가안보 전략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자를 본인 스스로 해서 그 I, 그 내가, 내가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68페이지라 되는 이 긴 걸 다 적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HR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네.
관련 부처와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의 어떤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요. 선거 구호죠.
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 국가안보 전략의 곳곳에서 좀 묻어납니다.
네. 지난 행정부 때 2015년도에 국가안보 전략이 나왔었는데 함지아 기자가 기자문답에서요. 먼저 오바마 행정부 때와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선은 뭐 아무래도 뭐가 달라졌는지 우선은 또 보는 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물론 안보 환경이 바뀌긴 했지만요. 또 그렇다고 보기에도 또 안보가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았거든요. 북한이 위협인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네.
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이 증강하고 있다는 거는 그때도 물론 그 이슈가 됐던 내용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는지, 좀 어떤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네.
우선 분량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35페이지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거의 68페이지면 거의 70페이지가 되니까
네,
두 배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뭐 그런 구호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네.
이번 행정부에 좀 독특하게 좀 두드러졌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북한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북한에 대한 내용도 많아졌습니다. 뭐 좀 숫자로 비교하는 게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5번 나오죠.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더 많이 등장한데요.
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내용이 있어서도 조금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네.
그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 5번의 문구 모두 이 전반적인 북한과 관련 현상을 좀 설명하는 데 집중이 돼 있었고요.
네.
이번 15번은 거의 북한이 어떻게 위협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좀 담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볼까요?
예. 우선 북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북한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좀 강화하자. 또 그리고 미국의 대응 태세를 또 강화하자. 그리고 또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 이게 북한에 대한 약간의 대응책으로 소개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미국이 체감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미사일 개수나 종류, 또 효력도 증가하고 또 범위까지 넓어지는데 이게 뭐 꼭 북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미사일 기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이런 미사일을 이용해서 미국 본토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아무래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선은 전제를 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사드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네.
뭐 그거 뭐 아니면 SM-3, X-밴드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좀 소개가 되는데요.
네.
이런 미사일 방어 예산을 좀 늘리자는 내용도 아마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때도 기존 하고 있었던 건데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를 한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아무래도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오바마 행정부 후기 때도 물론 그렇긴 했지만요. 굉장히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 탄도미사일 기술도 오바마 행정부 뭐 초기나 중기 뭐 후기까지 보다는 훨씬 더 발전을 한 상황이고요.
네.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그만큼 좀 증가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군의 대응 태세인데 이거는 뭐 안보 전략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군사비, 그러니까 전반적인 국방비를 늘리는 내용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데요.
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전체적으로 좀 군사력을 줄이고 좀 그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졌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면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배척한다 이런 의미를 많이 내세웠는데요.
네.
이번 그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병력을 확대해야 된다. 또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그 국가 안보 전략을 직접 발표를 했는데 예, 북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얘기를 들었었나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 안보 전략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은 안 했는데요.
네.
북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훨씬 더 많다. 특히 미국이 동맹과 함께 연합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비핵화 달성을 위해 모든 필요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줄곧 주장하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을 계속 지속하자.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고요.
네.
또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지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가해진 그 최대 압박 캠페인이죠. 그 고립 캠페인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과 러시아 얘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 지역에서 군사력도 좀 증가하고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위협을 한국이나 일본, 호주 이런 그 전통적인 동맹국과 그리고 뉴질랜드와 같은 협력국들과 함께 한번 좀 노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막아보자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반도의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 또한 이런 동맹들과 함께 한번 해결해보자. 뭐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 뭐 저희가 꼭 짚어봐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북한의 가장 큰 협력국이죠.
네.
우호국, 우방국 이런 나라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뭐 표현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영향력 또 이익에 도전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주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무역 불공정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경제를 덜 자유롭고 또 불공정하게 운영하면서 군대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한편으로 또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네.
또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그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 뭐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어떤 불만스러운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표현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새 안보 전략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많이 거론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을 소개할 때 어느 정도 앞에 좀 수식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상황에서 수억 달러를 핵과 생화학 무기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이 한번 있었고요.
네.
또 한 번은 그 북한을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 없이 그 무자비한 독재 국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따로 인권 문제를 할애해서 뭐 이렇게 지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human rights, 인권이란 단어가 나온 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 상원의원들은 이번 새 국가안보 전략에 그 인권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 뭐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북한의 인권 얘기가 나왔었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다섯 번밖에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에 집중은 사실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뭐 언급이 적다 보니까 큰 내용들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바마 행정부 때와 트럼프 행정부의 그 국가 안보 전략을 어느 정도 비교는 좀 해봤는데요. 그 각 행정부의 어떤 그 국정 철학이 담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네.
이번 그 전략에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곳곳에 묻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불공정 문제나 뭐 동맹들과의 뭐 그 군사 관계들, 그러니까 특히 동맹들이 그 군사비 지출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주장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내용들이 오바마 그 행정부 때도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북한이나 뭐 이런 뭐 중국, 러시아를 좀 적대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흥미로운 건 기후 변화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 기후 변화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언뜻 보기에는 국가안보 전략과는 뭐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만큼 각 대통령이 자신의 그 국정 철학을 좀 많이 담았다. 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일 먼저 그 세계 기후 협약
네.
그를 그 파기한다고 선언을 했었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오바마 때는 이 기후 변화 문제를 그 국가안보 전략에서 총 19번을 언급합니다.
네.
앞서 북한은 5번 언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북한 문제보다는 기후변화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봤다고 조금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부각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사실상의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게 큰 핵심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언론들은 북한 관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걸 핵심으로 뽑고 있나요?
예, 전체적으로 우선 핵 문제나 그다음 미사일 문제, 그러니까 그 우리 VOA와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그 EMP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언론이 최근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68페이지나 되다 보니까
네.
모든 거를 한 번에 소개하는 언론은 없고요. 이게 차츰차츰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문구가 EMP.
네.
EMP라고 하면 전자기 그 네. 폭탄이죠.
네. 네.
공중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서
네,
그
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 처음으로 언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못해봤지만
네.
그 언론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은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EMP를 언급한 첫 번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국가안보 전략이에요.
네.
그렇게 묘사가 돼 있었습니다.
네. 뭐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하고 북한 문제 자체의 심각성은 그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네.
아무래도 대응하는 어떤 태도만큼은 트럼프 행정부가 훨씬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국가안보 전략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봐야 된다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국가안보 전략에는 그 북한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인들을 살상하려 하고 있다라는 그 규정을 담은 겁니다. 명확한 정의를 내린 거죠.
네.
북한이란 나라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단순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도 늘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과의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좀 주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해서 최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들에 대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발표했는데요. 어떤 전략이 소개됐는지 또 미국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티브 원더와 안드라데이가 부릅니다. Someday at Christmas 들어보시죠.
hard to see a world where men are free.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청춘을 짓밟힌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가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관련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member, honor, and move forward. 기억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기린비 건립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려온 워싱턴 지역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정대위가 내건 설립 25주년 기념 행사의 주제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희생자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며 이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이 제작한 위안부 관련 영화 귀향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시사회도 같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미국 내 개봉관에서 상영됐던 이 영화는 미국인들에게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귀향은 17세 나이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88세 강일출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증언과 역사 자료를 재현한 한국 내 첫 위안부 관련 영화입니다. 영화는 당시 일본군이 병에 걸린 위안부 소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이 계기가 돼서 제작됐습니다. 귀향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혼령이 남아 고향으로 가길 염원하는 생존자들과 감독의 뜻을 담아 영화 제목에 혼을 뜻하는 귀와 고향을 의미하는 향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안 돼 귀향의 두 번째 이야기, 귀향,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지난주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소개된 겁니다. 조정래 감독은 지난 16일 VOA에 일본과 중국 상영을 마치고 미국에 왔다며 영화 상영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실체적인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성을 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영화는 젊은 분들이 되게 막 그 굉장히 각성하는 그런 것이 돼서 또한 또 소녀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단계인데 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그런 곳에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일본어로도 번역을 해서 본편 때도 11개의 국어로 다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 알려줄수록 아베 정부는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죠. 일본이 어쨌든 이런 미국이나 서구사회에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압박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머니들 원하는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현재 한국 내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생존자는 33명에 불과하다면서 영화는 물론이고 위안부 소녀상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시사회에 이어진 기금 모금 만찬 행사에는 2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정실 정대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자행한 인권 유린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각계 인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전 세계 50여 개 단체와 연계해 인신매매를 통한 여성의 인권 유린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해온 마이크 혼다 전 하원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성노예 등 인간 노예 문제는 반드시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exual slavery and human slavery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ddressed.
혼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한 민간 단체의 공격적인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Become more militant, become more adamant, become more articulated, more demanding of government to.
혼다 전 의원은 정부에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더 공격적이고 명확한 요구를 해야 한다며 WCCW 같은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은 결정권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엘라이 로젠바움 미 법무부 인권집행전략정책국장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강조했습니다. 로젠바움 국장은 VOA에 진실을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 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많은 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역할은 민간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중에게 도덕성의 중요한 쟁점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urviving victims who've come forward have demonstrated enormous courage and they inspire everyone, I think, who is genuinely committed.
마이크 혼다 의원도 VOA에 이런 활동이 역사 교육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 또한 민간 단체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f we do a good job of teaching, their job would be to make sure it doesn't happen again. But it won't happen if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민간단체 활동과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날 WCCW가 올해 새롭게 구성한 인턴 모임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역사 교육의 일환으로 구성된 미국인 고등학생들의 모임입니다. 한인 학생이 주도로 이루어진 위안부 여성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오는 1월을 기점으로 고등학교를 돌며 위안부 역사 알리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한인 학생 조혜람 양은 VOA에 인근 대학교에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들은 것을 계기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I kind of knew about the comfort woman issue, but I never thought that I would get involved in this much. But once I got to meet one of the survivors at the George Mason University, and that's when I really got motivated that I really need to do something about it.
이 모임의 소셜 미디어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르네 브로글리 양은 위안부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르네 양은 이 문제는 정말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활동 동기를 소개했습니다.
So I really wanted to get involved to like spread their stories and to also like spread awareness because literally no one knows about it and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y do not only for the sake of like knowing.
이날 모인 6명의 학생들의 관심사는 위안부 역사 문제뿐 아니라 현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뒀습니다. 캐티 퍼디 양은 위안부 문제는 교육되지 않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며 알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mfort woman issue isn't taught and sex trafficking is kind of like a hush-hush issue. And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brought up and so everyone can be aware and we can stop this.
학생들은 위안부 문제를 많은 미국인 학생들이 알게 될 때까지 소셜미디어 홍보와 교내 역사 수업 그리고 학교들을 돌며 교육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앤드류 잭슨 대통령과 존 카룬 부통령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만 갔습니다.
연방 정부는 그 태생이 독립된 주들의 합의에 의해 생겨났고 이 합의가 곧 헌법이란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됩니다.
카룬 부통령은 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헌법에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법안은 무효화되어 효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0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동안 무효화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무효화는 연방정부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주정부가 그 법안을 무효화시켜 효력을 없앨 수 있다는 선언으로 주의 권리가 연방정부의 권리보다 위에 있다는 존 카룬 부통령 쪽 정치인들의 주장입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 내각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물들로 다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내각에서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효화 선언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은 특별 회의를 소집해 더 강도 높게 무효화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1828년과 1832년에 걷어간 수입세는 합법적인 게 아니었기에 마땅히 취소돼야 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연방정부가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우리 주는 연방을 탈퇴하는 건 물론이고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 거라는 걸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무효화 선언에 대해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냉정하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무효화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전하시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말로 할 수 있고 결의문을 쓸 수도 있고 또 위협적인 내용으로 유인물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방의 엄중한 법을 반대하는 행동을 해서 단 한 방울의 피라도 흘리게 된다면 그런 반역 행위를 하다가 내 손에 맨 처음 걸리는 사람은 누구든 가장 먼저 보이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 버리겠다고 말이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보호관세 무효화 투쟁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고요. 연방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국가를 이루는 거지 일부 독자적인 주들의 연합 세력이 국가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어떤 경우에도 연방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연방에서 탈퇴할 권리도 없습니다. 연방 탈퇴는 곧 반역을 뜻합니다. 미합중국의 법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 관련법을 승인해달라고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해군과 육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요청했고요. 의회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크고 작은 군함 8척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으로 보냈고요. 주의 연방기지에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남부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금을 완화하겠습니다. 정부의 빚도 곧 갚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수입세는 조만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의회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타협안을 통과시켰고요. 1842년부터 수입세를 낮췄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뒤로 한 발 물러섰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결국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합중국의 연방체계에 위기를 가져왔던 무효화 선언은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무효화 선언을 해결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미합중국 은행이 잭슨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시절 알렉산더 해밀턴의 주도로 설립했던 중앙은행은 통화를 안정시키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냈지만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 합중국 은행은 국가 경제를 쥐고 흔들 만큼 힘이 컸습니다. 국내 곳곳에 은행 사무실이 마련됐고요.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정력을 가지면서 더욱 강력한 힘을 키워갔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 합중국 은행 총재는 니콜라스 비들이었습니다. 비들 총재는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영토를 매입할 때 재정 관련 업무를 도맡아 처리했고 영국과의 1812년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은행 설립에도 참여했습니다. 미 합중국 은행 총재로 선출될 때 니콜라스 비들의 나이는 겨우 37이었습니다. 비들 총재를 비롯한 은행 수뇌부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은행을 믿지 않으며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했고요. 은행의 기능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미 합중국의 이 거대한 은행은 국민의 자유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정당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정당을 설립할 수도 있을 만큼 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중국 은행의 설립 인가를 새로 하는 데 대해 반대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